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충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나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무와 군사의 안무와 싸움이 어떠 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로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문이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들어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로뱃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넌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 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함과 돌이킴과 죄사함과 새롭게 되어진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는 고등학교 형 언니 오빠들이 그렇게 커 보였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크지? 왜 이렇게 우리랑 다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등학생이 돼보니 정말 어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상 고등학생이 되니 오히려 대학생이 그렇게 어른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대학생이 되고 보면 그냥 파릇파릇한 20살일 뿐 그냥 철없는, 그냥 세상에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그냥 그런 청년일 뿐입니다. 그래서 20살 때는 이제 복학생 형들 혹은 4학년 학과장 이런 형들이 되게 커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4학년이 되보니까 4학년은 그냥 숫자 4일 뿐 여전히 뭐 해야 되나, 어디로 취직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며 흔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20대 때는 30대가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이겠지? 조금 더 성장해야겠지? 성숙해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30대가 돼도 보니 여전히 삶은 어렵고 서툴고 실수투성입니다. 40이 되면 부록이라고 하는데 부록인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세상 가운데 유혹이 넘쳐나고 계속해서 실수가 하고 계속해서 나는 어느 정도 경험과 연륜이 쌓였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어찌해야 할까 모르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참 연약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면 좀 더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크게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였지만 어느 우연찮은 기회에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도망자의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정말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어려웠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노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아 정말 버려진 인생 아무리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혼자 내버려진 정말 처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2편 6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벌레 같은 인생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놀리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방어도 할 수 없는 참 연약하고 쓰레기 같고 나약한 벌레 같은 인생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생의 깊은 나락에 빠졌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굴곡, 인생의 아픔과 고난은 다윗의 인생을 무너뜨린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삶의 경험을 하면서 이런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면서 사람에 대한 존귀함, 사랑에 대한 생명, 사랑에 대한 이 공감을 갖게 되었고 또 혼자 외톨이처럼 버려진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도움이시구나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비난처이시며 주는 나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도움이시고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신앙을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그런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고난과 아픔, 인생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다윗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람을 존중하게 되었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 성숙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발생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추천할 때가 되니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거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전쟁을 하든 어디와 싸우든 다 이기는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냐고 왕궁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또 그때는 이 시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옥상에서 이
바람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날씨는 바람이 불면 옥상에 올라가서 이 바람을 느끼거나 혹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거리를 거니는 그런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 왕궁 위에 올라가서 이 바람을 맞으며 이게 거닐고 있다가 저기에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그 여자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알아보게 합니다. 근데 사람이 갔다 오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엘리암의 딸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두 명이 등장합니다. 엘리암과 우리아입니다. 근데 이 엘리암은 사실 이 다윗이 존중했던 모사 중 한 사람인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최측근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암 자체도 엘리암은 이 다윗의 강한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아히도벨과 엘리암을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라는 사람은 현재 다윗의 가장 최측근의 용사 중 한 사람입니다. 즉 이 다윗은 그 여인의 집이 누구의 집인지를 알고 있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히도벨과 엘리암 그리고 그의 딸 밧세바가 자신의 최측근인 용사 우리아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그 집을 모를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다윗이 이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자신이 존중했던 모사 아히도벨의 아들, 그리고 그 엘리암, 자신의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엘리암의 딸,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아, 용사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았으면 더 이상의 액션은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라는 것은 이 밧세바가 월경 주기가 끝난 후 정결하게 되어지는 시간 7일이 지난 후 이제 정결 예식을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월경의 7일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7일이 합치면 여성의 가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가임기에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 결과는 곧바로 5절에 나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불보듯 뻔한 결과였습니다.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다윗이 알게 되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철컹했을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다윗이라면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 사죄한다. 내가 왕의 권한으로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해주고 싶다. 나를 용서해달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해 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우리아를 이제 딱 마주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기 민망했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쑥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사과를 하고 미안하다고 했어야 되는데 다윗은 마음에도 없는 궁금하지도 않는 싸움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요압은 어떻게 지내니?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니? 우리들의 군사는 어떻게 되니? 아 그렇구나. 수고했어. 자 이제 가서 좀 쉬어. 라고 하면서 왕의 음식물들을 그와 함께 딸려 보냅니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지금 이 밧세바의 아내 그러니까 남편 우리아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를 치하하고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음식물과 포도주를 다 같이 주면 이 우리아도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했었기 때문에 좀 지친 마음을 피로를 풀면서 아내와 술을 마시면서 동침하겠거니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앞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알게 된 다른 사람이 이제 다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신가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동침을 해줘야 나의 죄가 사라지고 나의 죄가 덮어질 텐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가냐? 내가 이 정도까지 너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면 너도 내 호의를 봐서라도 가서 좀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아니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전쟁 가운데 있고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하자고 여기 와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며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이 이런 죄를 범하기 전에 우리아의 말을 들었다면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말입니다. 얼마나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우리아의 그 말은 시간만 지나면 곧 내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불안함과 초조함의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쯤에서 포기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아를 유혹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가 때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그랬구나. 자 이제 좀 먹고 마셔.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 먹고 마시자 라고 하면서 억지로 이 우리아를 취하게 합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이 해야 된다는 이 본질을 잃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먹이고 취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아도 온고집인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부하들과 같이 침상에 듭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겠습니까? 얼마나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우리아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밧세바와 동침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까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결국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의 이제까지의 쌓은 이미지가 폭로될 것이다. 이제까지 나의 실수가 다른 사람들 앞에 만방에 펼쳐짐으로 내가 수치를 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결국 다윗을 극단의 행동을 취하게 만듭니다.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싸움 맨 앞에 두어 그를 죽게 하고 너희는 뒤로 빠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결국 그 충성된 종 우리아를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곳에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이 원하는 대로 우리아는 여기서 죽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10년 묵은 채찍이 내려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 드디어 나의 죄를 숨길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나의 죄를 덮을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 인생의 앞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치우게 되었구나.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국 밧세바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밧세바는 이 사건을 듣고 자신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여 울게 됩니다. 다윗에는 쾌재를 불렀고 밧세바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윗은 기뻐하였고 밧세바는 슬퍼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를 덮고 숨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무고한 가정을 짓밟고 죽이고 빼앗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행위가 어떻습니까? 다윗의 이 행위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래도 되나? 아니 그 정도 고생하고 그 정도 힘들었고 그 정도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람에 대한 생명이 귀한 줄 아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거 다윗이 그 사람이 그 사람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피할 처가 되신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 다윗에 대한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사건에 어떠한 심오한 철학적인 이유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사건은 탐욕으로 인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깝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탐욕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탐욕이 우리들의 가운데 들어오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선악과를 보았을 때 아무런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가운데 탐욕이 들어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사과가 선악과가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더 이상 높은 권력,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한 가지, 그것이 탐욕으로 들어오자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나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인격과 다른 사람의 삶은 전혀 관심 없는 사람처럼 살인하고 간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되어지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첫 번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도 나만 믿고 따라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내 아버지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안에 우상을 둘 필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시작되면 다른 사람은 다 놀러가고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삶이 시작됩니다. 즉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이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시작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에 갖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인간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초한 관계에 대한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신앙에 의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간음하지 않게 되고 거짓 증언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 계명이 뭘까요? 너는 내 이웃의 집을 아내를 탐하지 말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신앙을 지켜주고 이루어가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다윗을 여기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있었을 때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악한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대해서 무너지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이 무너집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이 무너집니다. 간음하지 말라 계명이 무너집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무너집니다. 탐욕이 무너지자 6, 7, 8, 9 계명이 하나같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앙마저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이 권능으로 권력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람을 좌지우지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신앙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탐욕이 들어와 1계명부터 9계명까지가 무너집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바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다윗과 다를까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경험과 많은 깨달음과 많은 지혜를 얻고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왔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도덕 윤리적 기준이 생겼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삶의 지혜가 생겼습니다. 지식이 쌓였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쌓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탐욕 가운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세상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것, 세상 가운데 가지고 싶은 것,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돈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관계 되었든 성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 지나친 욕심,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 너무도 명백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행동을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 행위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 삼게 하셨고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네가 힘들었을 때 너에게 왔던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었던 400명의 사람들 상처받고 찢어지고 외롭고 힘들고 기댈 게 없는 그 사람들을 끌어안아줌으로 말미암아 너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와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다윗에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세바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내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 정도의 범죄는 저르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도의 차이, 빈도의 차이,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쌓여도 우리가 많이 성장해가고 연륜이 쌓이고 나이를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1살 때 저희 신학교에서는 이제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두 번씩 총창배 축구 대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학과별마다 팀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축구 대회에 진출합니다. 그럼 상금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월드컵처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물론 저도 뜨거운 열정과 투지를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하는데 어떠한 분이 자꾸 제 뒤에서 욕을 하는 겁니다. 욕을 하면서 자꾸 손으로 잡고 반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안 보일 때만 욕을 하고 자꾸 끌어당기고 발을 차는 겁니다.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저는 축구는 모든 운동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너무 욕을 하면서 발로 차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이분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신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다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심판 안 본다고 뒤에서 욕하고 막 발로 차고 막 이게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합이 끝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거를 하소연하려고. 엄마! 아, 축구하는데 얘네들 자꾸 욕해, 막. 아니, 전도사가 어떻게 욕해. 얘네들 교회 가서 거룩한 척 하면서, 아, 얘네들 진짜 쓰레기 아니야? 막 쏟아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 들으시다가, 하나. 그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고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야.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네가 만났기 때문에 네가 실망할 수 있는데 그것도 과정 가운데 있어. 너도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는 거야? 할 수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나이 때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돈 문제, 여자 문제, 권력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면 들을 때면 여지없이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갈수록 함부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될 확률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밧세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야, 다윗이 정말로 나쁜 인놈이구나. 정말 인생 벌레 같은 애가 맞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지만 여전히 나의 탐욕 가운데, 나의 죄 가운데, 나의 욕심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를 언제 하시는 줄 아십니까? 1년 동안, 대략 1년 동안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12장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게 책망을 하는데요. 그 기간이 1년 정도가 됩니다. 그 1년 동안 다윗은 아무런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롭다. 이 정도면 의롭다. 나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 이 정도면 준수해. 라는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지만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하고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듣게 되자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게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사실 다윗은요, 여러 주석에 의하면 이 밧세바 사건 이전까지는 내가 죄인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아, 나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죄인이구나. 나는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부터 죄 가운데 있는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죄 가운데 매몰되어지는 연약한 죄인이구나라는 죄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죄의식이 다윗으로 어떤 고백을 하게 만드냐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자각하니까 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 안에 정말 정직한 영,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게 해주시는 영이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나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장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면 좋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금 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밝히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맞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탐욕에 의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기적이고 똑같이 교만하고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똑같이 여자와 남자와 이 성관계를 좋아하고 똑같이 탐욕을 좋아합니다. 다 내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좋아하면서 내가 없는 것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분별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내가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에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성령 안에 도우심으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분별함으로 죄에서 돌아서려고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습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나는 만삭되지 되어 나오지 못한 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 아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이 들고 실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지금 잘못했지? 됐어, 너 이제 끝이야. 넌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우리와 손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분량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속성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오래 참음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만약에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지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힘을, 능력을, 자격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그 죄를 통하여서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바 다윗이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정결한 영을 더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 가운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헛된 마음 태워주옵소서, 내 안에 탐욕을 태워주옵소서, 내 안에 이 교만한 마음 태워주옵소서, 내 안에 이 이기적인 마음을 태워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좀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일은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남겨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될 그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고 우리들의 힘으로 이 탐욕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후하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죄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여지없이 실수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부르기조차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죄 짓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꾸짖지 마시고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조금 더 성숙되어진, 조금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연약합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죄송합니다. 이렇게밖에 못 살아왔습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너무도 많고 나의 실수가 너무도 많아서 또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행했던 것들도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의 행동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민망합니다. 나의 죄를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런 저도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저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염치 불구하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능력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